오늘은 예수 퀴리오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순결해지고 성도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교회사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저항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1장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성격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고 복음은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선교적인 특성 때문에 복음은 끊임없이 직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끊임없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기존에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따뜻한 얼굴로 맞이하지는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끊임없이 확장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땅에게 선포되고 뿌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뜨겁고 참으로 역동적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순결한 또 순전한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잘 요약하고 있는 이러한 성격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의 19절 앞부분인데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딱이 사건만, 이 스토리만 보면 아, 이제 복음은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복음은 박해를 받고 환란을 받을수록 더 크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특징은 이미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서 1, 2장에서 이미 설명이 이 주제가 이미 선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주제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새벽이지만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에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죠.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저자는 미리 얘기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것이다 라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복음의 확장성이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이 됩니까? 지리적인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복음의 확장성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땅끝은 단순한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땅끝이 어디냐 뭐 이런 의견들이 한때는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땅끝이라는 것은 다소 축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선포와 이 선언은 지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도 또한 지리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설명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7장 스데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환란,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장 이전에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그다음에 8장이 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때부터 복음은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위쪽에 북쪽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흩어진 자들 중에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은 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이고요. 그리고 북진에서 올라가게 되면 사마리아 위쪽에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동네는 말 그대로 가이사랴, 카이사르에게 헌정된 도시라는 뜻입니다. 굉장한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 관할에 있었지만 헤롯 대왕이 작심을 하고 카이사르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건설했던 해양 무역 도시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유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지었던 그런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뭐 얼마 전은 아니고 예전에 파바로티가 공연까지 할 정도로 유적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가이사랴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로마의 군단병들이 거기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나 중요 도시에 군단병을 주둔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 북쪽 위쪽 끝에 있었던 가이사랴의 군단병들을 주둔시켰습니다.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10장에 누가 회심을 하고 돌아옵니까? 말씀 그대로 보자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회심하고 그의 온 가족이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끝은 거기서 시작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고 확대되고 마치 민들레 홀씨가 뿌려져서 온 사방에 가득해지듯이 땅끝 전부에 가득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장 이후에 가이사랴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11장 19절에부터 해서 오늘 30절까지는 안디옥에 전파된 복음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에 있습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 지방 전체의 중심의 도시인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거대한 초대의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이제 동방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선교적 전초 기지가 베이스 기지가 건설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땅끝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기 위한 운동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계속 19절 이어서 보면요. 흩어진 자들이 19절 중반에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합니다.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 세 지명은 전부 다 시리아 지방에 위치했었던 도시들이죠. 특별히 이제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라는 이제 현대어를 그 뭐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어른들이 페니키아 발음하기 힘들었던가 봐요. 그 페니키아 하다가 베니게가 된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침부터 페니키아라는 말이 이제 베니게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구브로는 뭘까요? 구브로는 키프로스입니다. 페니키아에 이제 중요한 두 도시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키프로스라는 큰 지중해 섬이 나옵니다. 아주 큰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요. 그래서 키프로스 거기도 이제 시리아 관할에 들어가죠. 그리고 페니키아를 중심으로 동쪽 북쪽 동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안티오키아가 나옵니다. 안티오키아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은 또 헌정된 도시였어요. 막 카이사랴에게 헌정된 도시가 뭐 가이사랴이듯이 안티오키아는 그 안티오쿠스 왕조 안티오쿠스에게 헌정된 도시라는 뜻의 그런 안디옥 그런 의미로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안디옥이란 지역은 이 동방 지역에서 서쪽 지역으로 넘어갈 때 통과하게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서 올라가면서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그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왕조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작심하고 키웠죠.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 도시가 어딜까요? 로마 시대 때첫 번째 도시가 로마겠죠.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가 건설했던 이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로 복음이 이제 확장되고 들어가서 안디옥이 뒤집어지고 거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동방 선교를 감당하게 될 교회로 변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확장성은 끊임없이 복음은 자체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꺼려하는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 기득권자들의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보수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자, 19절 뒷부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방인 도시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누가요? 19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은 그러면 누구 어디서 출발한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9절의 주어는 바로 예루살렘 출신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 지방으로 강제적으로 흩어져 들어갔더라도 거기에서 이 복음의 급진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에서도 유대인들만 골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너무 이제 문화적인 이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하기가 무척 유대인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단지 문화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문화를 넘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파 보수적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물론 머리로는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자기 자신의 예수의 복음을 온전한 자기 자신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기까지에는 시간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복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저자가 처음부터 얘기해왔던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6절을 보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저자가 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저자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인류 가운데 행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인류가 들어야 될 소식인 겁니다. 깊은 소식. 복음. 그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오늘 우리의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는 주는 헬라 말이고 그리스도는 유대 말입니다. 주는 퀴리오스란 말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당시에 퀴리오스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카이사르와 같은 시저와 같은 로마 황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질 만한 호칭이었습니다. 퀴리오스.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오랜 박해와 오랜 제국의 압제 가운데 다윗의 왕조를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왔던 왕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왕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호칭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어다.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승귀,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인에게는 퀴리오스로 삼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삼으셔서 바로 온 인류의 왕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 사건이다. 너희는 이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미 유대인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미 설교했듯이 처음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미 어디로 뻗어져 나가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 거예요. 이미 모든 헬라인을 향해서 뻗어져 나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2장 39절을 가봅시다. 2장 39절을 가보면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게 이제 이미 2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미 먼데 사람, 너희 자녀만이 아니라 이 약속, 이 약속은 이 복음의 약속은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그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9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절 봅시다. 11장 20절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새벽부터. 자, 다시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봅시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죠. 그리고 구레네는 리비아 지역입니다.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리비아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아요. 여기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못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을 보내서 복음의 본질적인 사역,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로 삼으셨다는 그 승리의 소식, 그 새로운 종말의 왕적 복음, 왕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보내셨겠죠. 그래서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압축적인 설명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뭘 전했다고 합니까? 한마디로 압축적인 표현이죠. 한마디로 뭘 전했다고 합니까? 다 같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 예수 퀴리오스를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로 아주 흔쾌히 설명될 수 있어서 그들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이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며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셨다는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전파의 방식, 이미 말씀하셨지만 바로 주 예수, 헬라인에게도 예수 퀴리오스라는 왕적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그 중요한 시점이, 그 확장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안티오키아에서, 안디옥에서. 자, 이제 19절하고 20절까지밖에 못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이제 뒤에 이야기는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에 이렇게 복음이, 왕적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왕, 모든 퀴리오스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안디옥에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제자 공동체가 건설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선교교회로 준비되어지는 모습들이 오늘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보듯이 복음은 확장적이고 역동적입니다. 복음은 내용 자체가 이미 선교적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이미 그 자체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하는, 자기 백성을 모으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바로 선교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자체가 역동적이고 확장적이고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르는 이미 지향성 자체가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선교하는 것은,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인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오늘 또 일본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또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 많은 지역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우리가 또 지불하면서 그러면 이 많은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희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투자의 결과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선교들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믿은 복음의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선교적 제자로 살아야 되죠? 그건 어떤 우리 교회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자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선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확정적이고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흘러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복음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그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주저앉아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기도라도 하든지 아니면 천원 헌금이라도 하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새로운 운명인 것이죠. 제가 지금 선교를 갔다 와서, 목포 선교를 갔다 와서 이 사진을 이렇게 또 보는데, 이 선교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습니까? 또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또 동역자들의 사진을 또 보면서 아, 참 선교지의 사진을 보면 참 힐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다들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렇게 해맑을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선교지에서 찍은 사진은 되게 어둡다 그러면 좀 약간 좀 이상한 건데, 되게 밝은데 출발하기 전에 사진을 또 한번 보세요. 되게 어둡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딴 사람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찍은 사진은 왜 그렇게 밝을까요? 집을 떠나서 그런 걸까요?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겁니다. 선교지에서 찍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실 얼굴이 왜 이렇게 밝을까?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밝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당연히 행복하고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의 현장과 선교의 땅은 사실은 되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지향점은 그런 것입니다. 선교적 제자는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라기보다 그것은 우리의,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듯이 헌금을 드리듯이 어떤 우리의 부분들을 나는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헌신적인 의미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선교해야 될 선교지는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고 회사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죠. 우리는 선교적 복음을 통해서 선교라는 어떤 내용을 가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절정일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선교지에서는 시간이고 돌아와서는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살아가고 복음의 내용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열매를 주시는지 21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적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선교지에서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선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선교적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